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피하고 싶으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실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실패와 실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겪은 실패가 무엇입니까? 혹은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릴 만한 정말 내 삶에 정말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실패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잔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우리가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때 그 틈만 바라며 공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과 부족과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실패와 실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지에 모자란다, 빗겨나갔다, 관역을 정통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관역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힘 조절을 하고 연습을 해서 적당한 힐에 여기로 활을 당겼는데 관역을 꿰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 가서 빗나가는 겁니다. 잘 갈 것 같은데 딴 데 맞고 잘 갈 것 같은데 빗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귀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잘 가다가 돌아보면 빗나가 있고 돌아보면 딴 데 맞아 있고 늘 모자라고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자 했고,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나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되돌아보니 이 관역이 빗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자녀의 입술로부터 듣게 되는 당황스러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축도를 받고 축하 가운데 예배로 시작한 아름다운 가정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항상 너무 빗나가 있어서 내가 실패 가운데 나의 결혼 생활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물게는 관역을 관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회사 일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어나서 부장되고 또 전무가 되고 또 임원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까지 되어서 한 50세쯤 돌아보니까 내가 꿈꾸던 그 관역에 정확히 관통한 거예요. 근데 어디 한 사람에게 지어진 직책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내가 회사 일은 관역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았지만 가정을 보니까 관역에 빗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그 뜻을 품은 것은 빗나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실패했고 가족 앞에서 아내 앞에서 실패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빗나가 있는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이 관역을 명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역이 빗나가는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낙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란 인간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그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누구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는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또다시 실족할 것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삶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는 고난과 같아서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나의 삶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유도를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낙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낙법을. 잘 넘어지도록 한 판 패를 당해도 거기서 낙법을 쳐야지 일어나서 한 번 더 하지 낙법을 못 치면 거기서 그냥 꽝 넘어져서 그 실패와 그 게임에 져가지고 그냥 몸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 관리는 곧 과거 관리이자 미래 관리이고 실패 관리가 곧 인생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오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가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까지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복적인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통하여 실패를 관리하고 실패를 통하여 복음을 아는 레슨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서 두려워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내려가다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겨서 아내를 누이라 하자라고 거짓말로 그것을 포장하였으나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가 사례가 바로 왕에게 부름바되고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잊어버릴 만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칫 바로가 사례와 동침이라도 했으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언약의 자손을 주시고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서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원대한 계획이 자칫 창세기 12장에 끝날 수 있는 위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 전체가 무너지고 구속사 전체가 흐트러질 위기가 창세기 12장 10절의 사건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밤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 연출자였다면 드라마 PD였다면 드라마 씬을 찍는데 아내를 뺏긴 밤에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혹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날 선택해서 만민의 복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 믿고 고향, 친지, 또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 내가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무 연고도 없고 타지도 없는 이 거친 땅에서 부인도 잃고 성 밖에 나와 쭈그러져 모든 것을 잃어놓는 절망 상태의 아브라함을 연출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대가로 받은 소와 양들을 보면서 저걸 내가 왜 받았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차라리 죽더라도 그때 내 아내라고 말할 것,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걸, 이런 후회 가운데 무너질 대로 무너진 최고의 절망 상태, 이제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도 잃고 아내도 잃고 나의 모든 것도 잃어는 그런 상태, 나는 하나님 부르심에 실패했고 나는 가정에 실패했고 나는 내 인생에 실패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부른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개입하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사건이 이 실패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진은 부르심 받은 자의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붙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임을 알게 합니다. 이 실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받게 하겠다라는 비전의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때문에 누구의 실패 때문에 이것을 어그러지고 하는 것의 수준에 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의 부르심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의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지르지 않으세요. 너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계획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셨어요. 너가 이만큼 실패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려고 했다가 요만큼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업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날마다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복음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은 주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저는 그 하이라이트가 다윗의 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다윗의 인생에 두 번의 큰 죄가 나오죠. 하나는 밧세바를 가늠하여 우리아를 죽인 사건, 두 번째는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를 가늠하여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죽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그 역병이 돌아 엄청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픔 가운데 있었으나 그가 밧세바를 가늠했을 때 시편 51편에 그 시를 적으면서 나의 깨진 마음을 주의 성신이 날 떠나지 않도록 긍휼을 구했고 그가 인구조사로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너무 고통스러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엎드려 회개했을 때 주께서 그 재앙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두 번의 결정적인 실패.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의 태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나게 하셨고 그 아픔의 고통의 상징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의 그 털을 삼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의롭다, 내가 잘했다 하는 그 터 위에 주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질 대로 깨어져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주 앞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자복하는 그 회개 현장에서 주의 긍휼이 부어질 때 바세바의 태를 통하여 성전을 지을 자가 그 회개의 그 눈물의 그 고난의 그 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움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긍휼로만, 그의 은혜로만 세워지는구나. 이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열심히 이것이 은혜로 됐다라고 딴 사람한테 자꾸 알리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알리지 마세요. 그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딴 거 다 했겠지. 뭐, 에이, 그럼 기도만 했겠어. 안 믿어요.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나만 알면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내가 철저히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에 크게 두 번 실패하시고 건강에도 실패하셔서 평생 그 인생이 있어서 어쩌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터 위에 제가 함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얼마 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녀를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 어느 학교에 나오면 도대체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나,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터는 우리 아버지의 실패라는 터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터 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는 실패가 있으십니까? 거기서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가치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격화하지 마십시오. 말은 뜻은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은 최종적이거나 마지막 마침표가 아닙니다. 과정에 불과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실패 가운데 복음에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무 공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셔서 비전은 처음부터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나의 실패의 가치들로 내가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맞는 그릇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이 모든 내막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아주 호되게 꾸짖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그의 사명은 지속하게 하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꾸지름을 받는 것까지 보호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꾸지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의 핍박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혹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꾸지름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패는 참 아픕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와 멸시, 거절과 배심, 버림받음 같은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참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이것을 되도록 피하고 되도록 외면하고 되도록 줄이고 되도록 모면할 수 있도록 가진 지혜와 생각으로 꾀를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잘 관리하는 것은 그 실패를 다 감당해서 넘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패해서 얻게 되는 수치와 멸시와 거절과 이런 삶에 무너지는 것들을 다 감당해서 넘길 때, 세상에서 받는 꾸지람까지 다 감당해서 넘길 때, 그때 혹 주께서 나를 굴상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치와 멸시와 상함을 다 감당해서 넘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이 주께서 나를 만지시는 자리예요. 내가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감당해내고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이 주께서 내 영혼과 인격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함과 가증한 것들,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철저히 자아가 깨진 겸손한 마음을 주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겸손함은 깨달음과 결심으로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속고 들어오기 때문에 때론 성의로, 선의로, 또 정의로, 또한 헌신의 모습으로 숨어서 우리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경험이 없어서는 좀처럼 겸손이라는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수치와 거절을 다 감당하며 넘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이 실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실패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의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라는 하나님 말씀을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 5장 6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다. 겸손할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 모든 수치를 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여 그 가운데 철저히 낮아졌을 때, 그것을 다 감당하여 넘긴 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실패로 인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노센트한 피해자인가? 정말 이 상황에 나는 억울한가? 정말 나는 이 수치와 멸시 가운데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아무것도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는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수치와 멸시와 내가 상관없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견디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오해를 받아서 섭섭한 일이 있어 마음에 이 돌덩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자다가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하다, 오해를 받았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며칠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 내가 오해를 받아서 평가절하받는 것보다 내가 오해를 받아서 더 좋게 평가되는 일이 훨씬 많구나, 그걸 알았어요. 물론 성도님들께서 인사차 아,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저는 이 일이 잘 된 거에 제가 아무것도 공조하지 않았던 걸 저는 알아요. 오해입니다, 오해. 이게 오해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누가 그 얘기했냐, 그 뿌리를 찾아가가지고 다 바로잡고 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굳이 내가 시작하지 않은 일을 뭐 굳이 내가 바로잡을 일 있냐, 그리고 품이 있게 여러분, 아유 그런 거, 아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냥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누가 얘기했는지 파고 파서 근처까지 가다가, 여러분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수치와 굴욕을 당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다 감당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그거를 우리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주께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교만의 근거로 세워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의 시간이 다 지나면, 다 감당해서 넘기면 여러분 더 큰 그릇이 돼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더 넉넉한 사람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림 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가치는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내 본연의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실패는 우리가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썩어질 것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나의 물질과 사업, 우상처럼 여겼던 나의 커리어와 명예, 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나의 성공과 야심, 이 실패의 가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 알게 합니다.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내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은 예전부터 내 옆에 있었구나,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것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가정이, 자녀보다는 아내가, 아내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더 찾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것을 버릴 것을 여러분 좀 정리해 보세요. 내려놔야 될 것을 좀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실패 앞에서 완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 이후에 내가 이것을 열정이 있어서 될 때까지 해보겠다, 내가 한두 번 실패했지만 그냥 될 때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너무 완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 나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 주님 말씀하세요. 이 길은 내 자리가 아니야, 이것은 너 길이 아니야, 여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실패를 통하여 모든 주변 거린들을 제하여버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나오신 이후에 뭘 말씀하셨냐면, 이곳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곳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어디까지 이끄시냐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본질적인 것을 회복했는데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한 것이에요. 그것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무서워서 얻은 자리에 양과 소가 가득 주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양과 소나 잘 먹고 사는 것이, 기근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도 내 본질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본질의 자리가 어딘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디를 깨달았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삶의 본연의 자리요, 본질적인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패를 통하여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의 자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요, 내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에 너 그 자리에 가야 한다. 내가 매일 경험하는 실패와 이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본연의 자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한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빗나간 것 같을 때 내가 본질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 그것은 기도의 자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 내가 자녀를 열심히 키웠으나 뭔가 관역이 빗나갔을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가치가 실패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의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너는 무릎 꿇는 자가 될지라 라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중에 열왕기하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릴 때 무릎 꿇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의 자리가 뭡니까? 정말 내가 복이 된다는 그 본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약속의 땅의 제단에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도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에게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가변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부르심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실패를 통해 우리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것도 치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겸손과 본질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무엇이냐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물 위를 걷고자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나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구출해보고자 그를 따라간 그의 시도가 그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꾸지름을 받은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그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요? 실패가 두려워서. 여러분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넘어질 것이다. 이게 설득되는 이유는 내가 넘어질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오늘 결심해도 내일 넘어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저항은 안 받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예, 실패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것도 결정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실패의 가치가 우리를 더 복음에 가까이 가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되는구나,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해서 교만하게 들어있던 모든 교만함을 타깃 드려버리고 오히려 나의 본연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실패의 자리,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움직이시고 다시 기회를 삼아 거기서 다시 시작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총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실패한다는 분에게 인정하세요. 예, 나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는 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비전과 뜻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내 삶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며 도전하며 새로운 일을 들려 나의 삶을 드리며 두려움 없이 나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패.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잘 다뤄야 합니다.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패는 가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복음을 더 깊게 알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나에게 심어줄 수 없는 겸손함을 심어주는 통로가 되며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 말씀은 깊이 알아 나의 고백 삼겠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